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물 위에 드높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뭐 오늘 본문은 그냥 별 설교 없이 읽기만 해도 엄청나게 뭐 은혜가 되는 멋있는 말씀이죠. 예, 바울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마치 꼭 제품 설명서 같아요. 이 구원이라는 축복의 제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다섯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 질문은 31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이 노력은 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무서운 영적인 싸움을 대신 앞장서서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 계시다는 것을 미리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 번째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카드죠. 내어주신 이가.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몇백억을 주는 거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돈 주는 건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는 자기 심장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대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걸 주시는 것보다도 십자가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17살 은빈이가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은빈이를 보면서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제가 숙연해진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더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확신하고 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꼭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한번 쫙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건 마치 실컷 키워놨더니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는가를 생각하는 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바다와 고기와 짐승과 꽃과 공기와 물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파업하시고 안 나오셨으면요, 우리는 당장 죽습니다. 산소가 끊기면요, 몇 분 안에 다 죽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자연이 없다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을 죄인인 인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값을 매겨가지고 막 사고 팔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거든요. 그것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도 괜찮은 나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열흘 동안만 아프리카로, 남미로 이렇게 배낭여행을 다녀보길 바랍니다. 불만이 많은 분들은 다 한번 나가서 살아보세요.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북한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만큼 교육을 받고 이 정도 고상하게 여러분을 키워놓으신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를 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주시고,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당장 그럼 왜 하나님한테 돈 안 주냐? 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짜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여러분이 싫어서 막 스크루지처럼 다 옮겨지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군가의 고발에 꼼짝없이 걸려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군가 나를 고발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아주 악하고 치밀한 검사거든요. 딱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냐면 너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예수님이 싹 지워버렸어요. 그 보혈의 피로. 그때부터 이제 죄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옛날처럼 그런 힘이 없어요. 허리가 꺾여버렸어요. 옛날에는 죄가 아주 그냥 독한 히드라처럼 내 안에서 막 능력이 있어서 작용했어요. 조그만 일로도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능력이 그 근원이 차단돼 버렸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이런 거예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오래 포로로 살았던 포로들은 이렇게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도요, 아주 자주 그 수용소에 악몽을 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악몽이 계속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마귀가 더 이상 악몽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은 실제가 아니에요. 악몽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깨버리면 돼요.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는데 실제로 죽일 수가 없어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허풍일 뿐이에요. 다 협박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마귀가 고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현실이 아닌 걸 옛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고발하려고 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자기의 노예인 것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고발하지 못한다. 네 번째 질문 34절 계속 같은 맥락에서 갑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이 죄가 있으니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탄 검사는 항상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내가 새로 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 살아난 삶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옛날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자유인의 삶으로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그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립서비스의 개념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 생명을 그 사랑의 대가로 내어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사탄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끊으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얼마나 많이 지금도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도록 했고, 또 헤롯 왕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무렵에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또 다 죽였어요.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실수였어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구원으로 가는 이 헤븐스 게이트가 천국으로 가는 포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장 애를 다 쓰지만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36절, 39절까지 쫙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먼저 눈에 보이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운수 대통할 것이다. 무병장수할 것이다.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결코 그런 핑크빛 약속을 준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은 갈수록 환난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고난일 거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우리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할수록,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선교에 헌신하면 할수록, 전도에 헌신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드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는 지금 이제 네로의 대핍박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교회는 그때까지도 여러 종류의 핍박이 있었지만 진짜 엄청나게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그 엄청난 핍박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서운 철의 제국 로마도 결국은 이 복음의 사랑의 복음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200년 뒤에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신실한 크리스천이 살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심을 앞두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신부로서의 교회가 그 거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각오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처절한 각오로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공격들이 있죠. 38절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과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그 마귀들이 힘을 준 권세자들, 또 현재일이나 이것은 현실이 주는 고민들을 말하죠. 장래일이나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항상 압박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서 뭐하나, 신앙생활은 해서 뭐하나 하는 이런 끊임없는 불안감과 영적인 공격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탁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사탄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야. 이런 담대한 선포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이 오늘의 말씀의 테마예요. 주제예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승리자인데 승리자도 간신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랜드 챔피언. 이기고 나서도 2등 들어올 때까지 한참 기다리는 1등이란 말이에요. 그냥 톱도 1등과 나머지 사람 다른 리그로 가버리는 그런 엄청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여유 있게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발악을 하면서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은 가볍게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막 땀이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한마디로 끝을 내십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패닉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영성이 약하면요 작은 고난도 아주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성이 깊으면요 아무리 큰 것도 그냥 싹싹 묻으면서 갑니다. 바다가 넓으니까요 온갖 쓰레기를 다 품고도 웅장하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목욕탕에는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다처럼 넓은 분이십니다. 하늘처럼 큰 분이십니다. 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인 공격과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는 살아남는다. 총알이 떨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불사조와 같은 강한 군인처럼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곳곳에서 철로역정의 그 전도자처럼 어둠의 공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받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밖으로 벗어나면 집니다. 자기의 믿음이란 자기의 의지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죽을힘을 다해서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나를 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 사랑은 강인합니다. 그 사랑은 거품뿐인 이벤트적인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보혈의 무게만큼 강합니다. 진실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 모든 일을 이 어떤 곤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력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